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네팔에서 지진 발생 8일 만인 어제 잔해더미에 갇혀있던 생존자 4명이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경찰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80km가량 떨어진 지진 현장에서 남성 한 명이 추가로 구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날 네팔 구조대는 카트만두 북동부 신드훈팔초구 지구 잔해더미 안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의 생존자를 구출했었습니다. 네팔 관리들은 그러나 지진 발생 8일째를 넘기면서 추가 생존자 발견에 대한 희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사망자는 7,200여 명이지만 전체 규모가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럽인 천여 명을 포함해 수천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한편 미군 항공기와 중장비 그리고 항공교통관제사들이 어제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의 집권여당인 국민당의 주리룬 주석과 만나 양측의 지속적인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국공순회회담에서 양안 관계가 새로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양측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주 주석은 시 주석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타이완과 중국의 지역 평화와 환경, 경제 문제 등에서 협력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주석은 그러나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 활주로 등 기반 시설들을 건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국과 타이완, 필리핀,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 중인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998년 나이로비 주재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기념관에서 열린 헌화식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분열시키려는 테러분자들의 시도는 항상 실패할 것이라며 테러분자들에게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테러분자들은 건물을 부수고 심지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내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에서 추가로 3명이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흑인 의사 출신의 보수 논객 벤 카스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공화당 예비후보 경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스는 오늘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한 정치 행사에서 자신의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업체 휴렉패커드의 전직 여성 최고 경영자인 칼리 피오리나도 오늘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피오리나는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에 당시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경제자문 역할을 맡았었으며 2010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밖에 마이크 어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도 내일 공화당 경선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미 테드 크루즈, 랜드 폴, 마르크 루비오 상원의원들이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와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의 출마도 예상됩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서 어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내용의 만화 경연대회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교 보안 담당 경관 한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총기를 난사한 범인 두 명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댈러스 외곽 갈랜드시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총에 맞은 보안 담당 경관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범인들이 사용한 차량에 폭탄이 감춰져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색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사살된 총격범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오늘 법무장관실 직원들이 탑승한 버스에 대한 자살폭탄 테러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적어도 20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내무장관은 이번 공격은 무고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민간인들을 겨냥한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곤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6.15 공동 행사를 위한 남북 사전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 국적자 주원 문씨를 억류한 데 대해서 한국 정부가 강한 유감과 함께 빠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비인권적 행위를 거듭할수록 우리 국민과
워싱턴에서 열린 12회 북한 자유주간이 막을 내렸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We have to collectively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여러분들 같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북한이 다시 표현의 자유가 없는 세계 최악 중 최악의 나라에 올랐습니다.
You have a one-party regime that controls all of the domestic news outlets.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북부지방은 오후에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사전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6.15 공동행사를 위한 남북 접촉이 허가된 건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4일 광복 70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신청한 6.15 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를 위한 사전접촉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6.15 15주년 기념행사를 포함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한 민간인의 다양한 문화, 학술, 체육행사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접촉이 비정치적인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측 준비위원회 대표단 5명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이 5일과 6일 이틀 동안 중국 선양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공동행사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접촉을 승인함에 따라 앞으로 본행사가 성사될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만약 이번에 공동행사가 열리면 지난 2008년 6월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5.24 제재 조치 이후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행사 개최를 불허해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남북 접촉을 승인한 것은 북한과의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1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 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당국 간 문화, 역사, 스포츠 분야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6.15 공동행사를 비롯한 행사 자체의 승인 여부는 접촉 결과 등을 토대로 나중에 별도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한국 국적자 주원 문씨를 억류한 데 대해서 한국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된 한국민들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4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한국 정부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민 주원문 씨를 조속히 석방해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비인권적 행위를 거듭할수록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주 씨가 송환되기 전까지 국제 규범에 따라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기본 절차인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인 뉴욕 대학생 주원문 씨가 지난달 22일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비법 입국하다 단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주 씨의 입국 경위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그의 석방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다른 한국 국민 3명도 하루빨리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들의 송환을 수차례 북한에 촉구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김정욱 선교사의 송환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 접촉 제의를 일축한 데 이어 김국기 씨와 최충길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통지문의 수령도 거부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통지문 발송 시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석방과 송환을 촉구를 했고 국제기구 또 북한의 공간을 두고 있는 그런 유관국가 협의체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이 주 씨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 북한 전문가는 그러나 억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당국 간 대화 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선 특사 파견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현재로선 특사 파견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한국 국민들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방안을 다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곳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주간이 일주일간의 다양한 행사를 마치고 지난 토요일 2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 가운데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인권 압박을 강화해서 북한 주민들의 기본 권리와 존엄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과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워싱턴과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04년 시작돼 12번째를 맞은 올해 행사에서는 북한 주민 구원을 위한 기도회와 탈북자 출신 음악가인 김철웅 교수가 출연하는 음악회,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중국 대사관 앞 시위와 영화 상영회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미 의회와 유엔 본부, 워싱턴의 민간 단체 등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인권 전문가, 탈북자들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have to collectively continue to ramp up the pressure on this regime.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강탈하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만다 대사는 특히 공포와 배고픔을 강요하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Name and shame violators who are guilty of these kind of human rights abuses.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행사에 공동위원장을 맡은 소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If we know of these crimes and we acknowledge these crimes and we do nothing, it means the report means.
북한의 인권 범죄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플래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북한 정권을 겨냥한 금융 제재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there are at least two major precedents that strongly suggest that we can even influence China to do the right thing.
대북 금융 제재가 앞서 적어도 두 차례 중국이 진심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불법 행동과 반인도 범죄를 추적하도록 만든 선례가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권 전문가인 로베르타 코엔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들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국제법 전문 변호사인 제라드 겐서 씨는 앞으로 북한 정권을 기소하기 위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탈북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request that the U.S. Congress keep putting pressure on North Korea regime.
탈북자 최초의 비정부기구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드는 사람의 김영일 대표는 미 의회가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을 통해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와 함께 올해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모든 악행을 꾸짝내기 위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그리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법안의 완성을 저희들이 미 국무부와 정치인들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NK 지식인연대 박건아 사무국장은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외부 세계 정보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보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이번 행사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김정은 정권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자 출신 목사인 강철호 세터교회 목사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또 끝까지 북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올해 다시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이번엔 종교자유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가 심각하게 탄압받는 특별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14년 연속 특별 우려국 지정을 건의한 건데요.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는 게 핵심 이유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30일 발표한 2015 연례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등 17개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특별 우려국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이자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며 정부는 모든 종교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체포, 고문, 구금, 심지어 처형을 당한다며 탈북자들의 직접 체험에 비춰볼 때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지독한 종교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 내 종교 탄압의 사례로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꼽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기독교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사상과 관련 짓고 특별한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5월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 김정욱 씨가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33명의 북한인들이 김정욱 씨와 연루된 혐의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북한을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지난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 당국이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UN과 다자 협력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앞으로 5년 안에 COI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사를 실시하고 북한과의 회담에서 인권과 종교자유 문제를 다루며 북한인권법을 완전히 이행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정기적으로 촉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지목한 특별 우려국은 모두 17개국입니다. 이 중 북한과 중국, 미얀마, 이란, 수단 등 9개 국가는 이미 국무부가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이라크, 시리아, 타지키스탄 등은 명단에 추가될 것이 권고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어제 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며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서 지정된 기념일인데요. 북한도 이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언론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언론 자유 실태가 세계 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이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993년 제정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이 올해로 22주년을 맞았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을 맞아 각국 정부에 언론인들의 안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언론은 부정과 부패, 권력 남용 등의 문제를 고발해 시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이 안전을 보장받으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 총장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올해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 언론 자유가 급격히 쇠퇴해 최근 10여 년 내 최악의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인 7명 가운데 1명만이 안전을 보장받고 국가의 간섭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프리덤하우스는 특히 북한의 언론 자유 수준이 전 세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전 세계 199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 자유 환경 조사에서 지난해와 같은 97점으로 최악 중 최악의 언론 탄압국이란 불명예를 다시 안았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언론 자유에 대한 각국의 법, 정치, 경제적 환경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해 100점에 가까울수록 언론 탄압이 심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단체가 지난 1980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매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의 세라쿡 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모든 정보를 철저히 통제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a one-party regime that controls all of the domestic news outlets. It attempts to regulate all of the communication.
일당 독재 정권인 북한에서는 정부가 모든 언론 기관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만약 외부 정보를 접한 것이 발각될 경우 강제 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특정 채널과 주파수에 고정돼 있다며 북한은 언론의 절대적인 통제를 가하는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쿡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In North Korea, where the televisions and the radios have to be turned to official channels.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도 최근 발표한 2015 세계 언론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와 함께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은 정권이 언론과 정부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며 모든 매체를 공포 정치와 정권의 선전선동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에서 20년간 기자와 작가로 활동하다 탈북한 장혜성 씨는 VOA에 북한의 방송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좋아하는 건 상관없이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내려먹히고 싶은 거 자기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방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미 수십 년 동안 다 쭉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말해야만이 자기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누구도 말 못합니다.
언론이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만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 라디오와 다양한 기기, 장마당을 통한 외부 정보 유입 등으로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해 발표한 언론 자유에 대한 국가별 현황 북한편 보고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외부의 라디오 방송들과 민간단체들의 정보 유입 활동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중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DVD 등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획득에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UN 북한인권조사위원장도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ore and more people in North Korea are getting access to radio, to shortwave radio.
외국 라디오와 중국 전화기 등 여러 기기들을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란 겁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세라쿡 연구원은 북한이 최악의 언론 탄압국이란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two big things would be one to change the penal code so that things like listening to foreign broadcasts or possessing dissident publications or producing information doesn't result in the kind of harsh.
주민들이 자유롭게 외부 방송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외부 정보를 접한 것이 처벌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쿡 연구원은 또 언론이 국가의 통제나 억압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서 국가 소유가 아닌 독립 언론 기관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09년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헌법 67조에 근거해 언론과 출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UN 북한인권사무소가 다음 달 서울에 설치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북한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각서 문안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내 절차에 대해 법제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사무소 설치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가 있은 뒤 결의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북한인권사무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9시 28분 30초를 막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측 북핵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중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곳 워싱턴에서 미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와 회동을 갖습니다. 이어서 6일엔 중국 베이징을 찾아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만납니다. 황 본부장은 미중 육자회담 수석대표들과 최근에 종료된 미한 연합훈련과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불발 등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정세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 북한 측과 탐색전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최초의 국제 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에 처음으로 여학생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브라질의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 처음으로 학생들을 입학시키기로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평양과기대에 여학생들이 입학했다고 이 학교 김진경 총장이 밝혔습니다.
아주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하고 식사도 다 같이 하고요.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이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학교 측 요청을 받아들여 150명의 신입생 가운데 10명을 여학생으로 채웠다고 말했습니다. 평양과기대 최초의 여학생은 모두 북한의 영재학교인 제1고등중학교 졸업생들입니다. 일반 대학에 2년 이상 다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선발 방식을 깨고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곧바로 진학시킨 겁니다. 여학생들은 기존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영어 수업을 집중적으로 들은 뒤 전공 부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김 총장은 여학생 수를 계속 늘리기 위해 기숙사 2개 층을 여학생 전용으로 바꿨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여학생 기숙사 건물 한 동을 따로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여성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 규모를 늘린다는 취지에 북한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또 평양과기대 최초로 남미 유학생을 배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대학으로 우리 MBA 코스로 대학생의 유학을 다음 달에 떠날 겁니다.
평양과기대 학생들은 그동안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웨스트민스터 대학 경영대학원에 유학한 전례가 있지만 브라질 대학 MBA 과정 입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양과기대는 2010년 10월 개교 당시부터 과학기술 부문과는 별도로 금융, 회계, 무역실무, 기업운영, 인사관리 등 경영학 전반을 가르치는 상경대학을 운영해왔습니다. 앞서 호베르트 콜린 평양주재 브라질 대사는 지난달 29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양과학이대 학생들의 브라질 유학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브라질 대사관이 평양과기대의 포르투갈어 교재와 기자재를 기증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초 두 차례 개교를 연기했던 의과대가 마침내 오는 9월 문을 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던 의과대학 건물 착공식을 다음 주에 합니다.
북한의 류경건설이 공사를 맡아 5월 둘째 주부터 건물을 올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입학하는 의대생들은 건물이 완공되는 내년 9월까지 평양과기대 교실에서 영어 수업을 듣고 북한 당국이 신설 의대에 제공한 김만유 병원과 평양국왕종합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게 됩니다. 평양과기대는 당초 지난해 가을학기 개교를 목표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3년제 대학원 과정인 의과, 치과, 약학, 보건대학과 4년제 학부 과정인 간호대학 등 5개 의대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착공과 기자재 확보가 지연되면서 개교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김 총장은 올가을 치과와 보건대학 수업을 우선 시작한 뒤 의대와 약대, 간호대 학생을 차례로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김진경 평양과기대 총장은 저희 BOA에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로 구성된 브라질 축구팀이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 우리들의 초청에 아주 잘 응하셔서 이들이 아주 빡빡하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 총장은 25명의 브라질 축구인들이 평양에 머물면서 다양한 스포츠 교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과기대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브라질 선수들은 북한 축구 영재의 요람인 평양국제축구학교 선수들을 지도합니다. 평양국제축구학교는 국제축구연맹 FIFA의 지원으로 2013년 5월에 개교해 13살 이하 선수 육성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팀은 또 북한 남녀 국가대표팀과 각각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앞서 호베르트 콜린 평양주재 브라질 대사는 지난해 10월 BOA에 북한과 브라질 간의 축구 교류 또 평양과기대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 29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도 두 나라가 축구 분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내 3개 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게 됐습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이들 지역에서 진행하던 상하수도 시설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등 3개 지역에서 진행한 상하수도시설 공사가 최근 완공됐다고 국제적십자사 IFRC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1일 공개한 2014 연례 북한사업보고서에서 북한 조선적십자사회와 협력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 등 5개 지역에서 식수위생사업을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평안남도 송천리와 석촌군, 함경남도 금야군 내 상하수도시설이 완공돼 이 지역에 6,329가구, 2만 4천여 명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안남도 송천리와 석촌군, 평안북도 대천군, 함경남도 용왕군과 금야군 내 1,000가구에서 진행되던 위생시설 공사도 마무리됐습니다. 또 평안남도 석촌군과 함경남도 금야군 병원에도 위생시설이 설치됐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평안북도 대천군과 함경남도 용왕군 지역에서는 수도공사가 76% 진행됐다며 조만간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식수위생사업으로 북한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이 강이나 연못 등에서 물을 길러나르는 수고를 덜고 수인성 질환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전력 부족으로 식수 공급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공중 화장실과 유치원, 보육원 등에 태양열을 이용한 수도 펌프와 온수 공급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국제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내 3개도 13개군 주민들을 위한 재난관리와 보건, 식수, 위생 등의 사업을 위해 미화 66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경기도 고양시에서 2015 고양국제꽃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평화누리정원과 평화통일특별관을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평화통일특별관 안내는 탈북민이 맡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 있는 꽃들은 북한에 쓸 수 있는 식물들을 가져왔어요.
아,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여자...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 일억송이 꽃이 만발한 이곳에서는 오는 10일까지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부터 매 3년마다 개최됐던 고양국제꽃박람회가 2012년부터는 매년 열리게 됐는데요. 올해는 꽃과 평화, 신한류의 합창을 주제로 열립니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조성된 평화누리 정원과 평화통일특별관은 평화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고양국제꽃박람회 국제전시팀 송상민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향 평화 통일 특별시라는 것을 2015년에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을 선포 원년으로 잡고 그리고 여기에서 광복 70주년을 조명하는 내용이랑 그리고 고향 평화 통일 특별시의 선언 내용 그리고 통일 준비를 위한 시정 정책 그리고 고향시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한반도 미래 디자인을 비전으로 삼아 저희가 다양한 내용으로 평화통일특별시관을 조성해봤습니다. 북한과 남한에 피는 꽃들은 이제 대부분 다 동일하고 저희가 이제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긴 하지만 산지에나 이런 데 자생하는 자생아들은 이제 남북 전체에 이제 분포해 있는 그런 자생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꽃 위주로 해서 남북한에서 모두 꽃을 볼 수 있고 남북한에 자생하는 자생아로 백두산 천지도 한번 표현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철책이나 북한으로 남북한을 이제 가로지르는 이제 통일 열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모티브로 삼아서 부스를 조성해봤습니다.
이렇게 광복 70년을 맞아 평화 통일을 바라는 소망을 담은 전시들이 눈에 띄는데요. 평화의 꽃씨를 날리는 고향 여인상과 DMZ존이 있는 평화누리 정원, 남북한의 아름다운 자연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꽃다른 평화 나래, 북한 야생화와 나비, 곤충류를 볼 수 있는 평화특별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화특별관은 특히 두 명의 탈북 여성들이 소개하고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에 왔고요. 북한의 그 실제 있는 그 야생화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감사하고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그런 길에서 진짜 이 북한 간에 대한 이 설명이 진짜 필요하구나 하는 데서 긍지를 찾고요. 저희 고향에 그 향기가 나는 이런 식물들을 설명하게 돼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날이 빨리 가까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 고양시도 그 통일을 이루는 데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달리는 이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너무 고마웠고요. 앞으로도 좀 남한 분들이 그 통일되는 데서 좀 힘껏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남북한이 하나 되자는 의미로 왔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다 스케줄 다 비우고 여기 진짜 여기는 무조건 참석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감으로 왔거든요.
고향에서 보던 야생화를 이렇게 한국에서 다시 보니까 감회가 더 새로울 텐데요.
돌꽃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노란 만병초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북한에서 만 가지 병을 치료한다고 만병통치라고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롭게 설명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통일이 꼭 이루어져서 북한의 그 여기 전시 못된 그런 아름다운 야생화들을 꼭 여기 가져와서 아름답게 좀 한국 방문객들도 아름답게 이쁘게 좀 봐주셔서 기뻐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남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요.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럴 때마다 저희는 기쁘거든요.
화려한 꽃대 사이에 있는 북한의 야생화들은 조금은 단조롭고 소박하지만 한참을 들여다보는 관람객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 북한에도 진짜 이쁜 꽃들도 많고 식물들도 많은데 그 북한의 걸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냥 일부만 이렇게 가져다 놨어요.
저기 이거 뭐예요?
그건 줄기 농축이라고.
사실 제가 꽃을 좋아하는데 여기 온 건 처음이에요. 고양시에 온 건 처음인데 정말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속에 있던 이런 궁금증 또 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화초들이 좀 섬세하고 가슴에 와 닿네요.
관람객들은 작은 꽃들이지만 북한의 꽃들을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꽃도 그렇고 경치도 그렇고 그 중국에 있는 같이 일하는 친구가 그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전경 찍은 걸 봤어요. 너무 맑고 깨끗하고 정말 가보고 싶어요. 정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백두산이 아닌가. 우리나라니까 또 한번 중국 쪽으로가 아니라 통일이 돼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꼭 생겼으면 참 좋겠어요.
네, 통일은 우리 국민이 꼭 이루어야 될 민족적인 그런 우리가 소망이죠. 소망이고 그런데 우리가 통일이 돼야 진정한 우리 민족의 발전과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교류를 통해 갖고 이제 좀 더 큰 교류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동포들이 왕래를 하면서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포들이 왕래하면서 그다음 통일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한에 있는 야생화도 북한에 있는 야생화도 같은 야생화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하게
꽃과 평화 그리고 신한류의 합창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예, 요즘 워싱턴은 날씨가 아주 화창한데요. 서울은 어떻습니까?
어제는 비가 좀 왔습니다.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왔는데 오늘은 활짝 했고요. 초여름 날씨였습니다. 서울 쪽에도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이 여름에 그 숲이라든지 나무가 이렇게 울창하지 않습니까?
네네.
초록이 실록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고요.
네.
햇볕은 정말 오늘 따뜻하게 덥다고 생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네, 요즘 워싱턴과 서울이 날씨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기온도 그렇고요.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죠?
네. 자, 오늘 한국 사회의 큰 뉴스 어떤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업무 시작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중남미 4개국 순방을 하고 돌아온 뒤에 그 위경련과 인두염 등으로 건강 이상을 보였습니다. 휴식을 취했는데요. 오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관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그럼 거의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정치, 경제, 외교 등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4.29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도 했고요. 며칠 전에 정치권이 합의하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 등 각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동안 나라방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사안들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국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관해서 네. 대외적으로 사과할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실한 사과로 이웃 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런 의미고요.
네.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한국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이면서 한국의 소신 있고 실리적인 현재 외교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자,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 내일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네.
낙도 어린이 등 17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재미있는 어린이날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네, 남북한이 어린이날이 좀 다르죠. 한국은 5월 5일인데 북한은 국제아동절을 기념해서 6월 1일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박 대통령이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베푼다 뭐 이런 얘기군요.
네, 내일은 제가 어린이날 한국의 어린이날 표정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군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세계로 연결되는 한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5월과 함께 시작된 황금 연휴로 여름 휴가철 성수기 못지않은 대목을 이뤘다는 소식입니다. 5월 첫날인 1일 공항 이용객은 16만여 명이었고요.
네.
이튿날 2일 역시 14만 2천여 명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75만 명이 공항을 이용한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공항이 무척 분주하겠군요.
맞습니다. 뭐 가방을 끌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엉켜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출국하는 여행객도 있고요. 입국하는 여행객이 거의 반반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1일 노동절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이 이어졌고요.
네.
월요일인 오늘 하루만 휴가를 내면 내일까지 닷새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휴가를 낸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데요.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났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국의 노동절이 있고요. 일본의 그 황금 연휴 똑같은 의미겠죠. 골든 위크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요즘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가도 조금 낮아져 있고
네.
그래서 해외 여행이 예전보다 덜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가 항공사 등의 다양한 마케팅, 상품 홍보와 가족 단위 여행객 여행 문화들이 확산되면서 이런 항공기 여행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황금 연휴다, 뭐 명절이다 하면 이렇게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이용객들로 이렇게 북새통을 이룬다면 출입국장도 상당히 복잡할 텐데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또 편리한 공항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로 편리한 공항이라는 인정도 받았습니다.
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최고 자리에 오른 건데요.
네네.
그것도 10년 연속 1위입니다. 어떤 상인지 좀 살펴봐드릴까요?
네.
국제공항협의회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세계 각국의 공항 이용객 55만 명을 대상으로 1대1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얼마나 친절한지, 시설이 깨끗한지, 이용이 편리한지 등 서비스 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총 34개, 그러니까 34개 분야의 종합평가를 이뤄졌는데요.
네.
인천국제공항의 점수가 5점 만점에 4.97점입니다. 거의 만점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2005년 이후 10년 연속 1위. 세계 공항업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자 유일한 기록입니다.
네, 10년 연속 세계 1위다. 뭐 상당한 기록인 것 같은데 한때는 이 싱가포르의 창이의 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인천공항이다 이런 얘기군요.
예, 우리도 언제쯤 창이공항을 좀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많은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였었는데 이게 네. 바뀐 겁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것이 2001년 3월인데요.
네.
그때 기준으로 삼았던 공항이 싱가포르 창이공항.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최고공항. 또 여객 4천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대형 공항에서도 최고 공항으로 올랐는데 싱가포르 공항, 중국 베이징 공항을 누르고 세계 1위에 오른 겁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은 거의 해마다 10% 가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지난해 이용객 사상 처음으로 4,551만 명을 넘었고요. 올해는 4,80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땅을 달리는 자동차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외국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자동차, 한국 기업이 만드는 자동차죠. 월 40만 대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월 30만 대를 넘어선 데 이은 기록입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에 공장을 둔 한국 자동차 기업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두 개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인데요. 8개 나라에 16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둘 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인도, 중국, 미국, 터키, 체코, 러시아, 브라질 7개 나라의 11개 공장에 있는 현대자동차. 지난 3월에 자동차를 27만 8,200여 대를 생산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지금 중국과 슬로바키아, 미국 등 3개 나라의 5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월 한 달간 12만 3,500여 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현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의 특수부대가 예멘에 상륙했습니다. 네팔 대지진이 일어난 지 8일 만에 101살 노인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예, 그럼 먼저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디어 지상군을 예멘에 투입했군요.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이 예멘의 남부 항구 도시 아덴에 특수부대를 상륙시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 예멘 시아파 반군을 공습해왔지만은 예멘에 지상군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수부대는 아덴 국제공항에서 예멘 시아파 반군 후티와 교전을 벌였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내놨습니까?
아직까지는 지상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아덴의 외국 군대는 없다. 또 연합군은 반군과의 전투를 지원하고만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멘 현지에서 지상군 투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예멘 정부 또 군 관계자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동맹군의 지상병력이 아덴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아덴공항 부근에서 반군과 전투를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아덴 지역의 일간지 알가드도 동맹군의 첫 지상군 병력이 어제 아덴에 진입해서 전투에 참여했다고 보도했고요.
네.
또 친정부 민병대 간부도 AFP통신에 동맹군 지상병력이 민병대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예멘에 투입된 지상군 병력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수십 명 정도라는 것 말고는 정확히 파악 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예.
알자지라 방송은 최소 20명이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덴에 파병됐다고 전했고요. 또 로이터통신은 민병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4, 50명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확실한 건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규모의 지상군이 투입됐다는 거고요. 예멘 정부 관계자도 AFP 통신에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수십 명 정도라면 대규모 공세가 시작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당장은 그렇습니다. 아덴에서는 민중 저항위원회라는 이름의 민병대가 시아파 반군 후티와 지난 3월 중순부터 치열한 교전을 벌여왔는데요.
네.
이번에 투입된 지상군이 전략 요충지인 아덴 국제공항 탈환을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멘의 내전은 사실상 뭐 시아파와 순위파의 대결을 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후티 반군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은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까?
연합군은 지난달 21일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중단한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반군에 쫓겨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한 하디 예멘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 달 동안 공습을 진행했는데요.
네.
일명 단호한 폭풍 작전을 했던 건데 이걸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대신에 희망의 부활이라는 이름의 시민 보호와 또 의료 지원, 테러와의 전쟁을 주 임무로 하는 작전을 새롭게 펼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습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서 연합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합군이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제기한 내용인데요. 연합군이 지난달 17일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을 폭격하면서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네.
휴먼 라이츠 워치는 관련 사진과 또 동영상을 모아놓았다고 밝혔는데요. 집속탄은 수십 개의 작은 폭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폭발하지 않고 일부가 불발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로 변하고 마는데요.
네.
민간인들도 그래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그 후티 반군 시아파인데 사우디가 그 정부군을 지원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멘 상황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이번에 네팔로 가보겠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9일째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지진 피해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7,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전체 사망자 규모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아직도 유럽인 1,000명을 포함해서 수천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9일째가 되면서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생존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도 생존자를 추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
어제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20여 개국에서 온 구조팀으로 이루어진 수색대가 탐지견 또 열 추적 장비를 동원해서 카트만두 곳곳에서 잔해 속을 뒤지고 있습니다. 또 구조팀은 히말라야 등반 코스로 인기가 높은 카트만두 북쪽 라수와 지역에서도 51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 중에는 프랑스인과 인도인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네팔인 안내원과 짐꾼이 있었습니다.
네.
지진 직후 발생한 산사태로 흙더미에 파묻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팔 당국은 비슷한 상황에서 실종된 외국인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생존자를 구출할 가능성은 점점 줄고 있는데 뭔가 희망을 주는 얘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기적 같은 그 구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네.
지난 2일이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80km 떨어진 산간 마을에서 노인 한 명이 무너진 집 잔해 속에서 파묻혀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101살의 노인이 7일 동안 버티고 살아있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얘기죠.
예.
지진 발생 22시간 만에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무사히 구조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에 못지않은 극적인 구출 소식입니다. 지진으로 살아갈 힘을 잃은 네팔 국민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현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세계 뉴스와 함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시각으로 11시 5분 뉴스 투데이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